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모든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핵심적이지 않는 대사관 직원들도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들은 수도 키예프의 미국 대사관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이번 조치는 대사관 철수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회담에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직결 문제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직후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대한 군사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며 별 예고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같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사례들은 수도 키예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정례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늘어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내 여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여행 경보도 이날 변경해 자국민들이 러시아를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영국 정부가 최근 제기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도부 교체 시도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영국 외교부의 허위 정보 확산, 앵글로색슨족이 이끄는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확산시키는 장본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국 외무부가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그만 확산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러시아 정보기관이 예브헨 무라예프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친러시아 계열 정치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르히 아즈부조프 전 러시아 총리대 전 우크라이나 총리대 안드리 클루예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니콜라 아자로프 전 우크라이나 총리 등을 거론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공격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정보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날 공개된 정보는 우크라이나를 전복시키려는 러시아의 활동 범위를 조명하고 러시아의 생각에 대한 통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가 지목한 무라예프 전 의원은 AP통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은 엉터리일 뿐 아니라 우스꽝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무라예프 전 의원은 자신은 2018년 이후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러시아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친러시아 계열 정치인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구인 빅토르 메드부츠크 전 의원과 갈등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예프 전 의원은 또 자신이 끌고 있는 나시당이 친러시아 계열로 간주되고 있는 점도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내 정치인들을 친서방 계열과 친러시아 계열로 나누는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약 2주 앞두고 베이징 주민 200만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최근 베이징시 펑타이 지구에서 25건의 확진이 나온 직후 주민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검진이 시행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확진이 신고된 14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6개 지구에서도 실시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어제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를 인용해 열이나 기침, 다른 감염 등을 이유로 지난 2주 동안 약품을 구입한 모든 주민들은 72시간 내에 바이러스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시안시는 약 한 달가량 지속됐던 전면 봉쇄령을 오늘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안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도 재개됐습니다. 앞서 시안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급증을 이유로 지난 22일부터 주민 약 1,3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새로운 지역 감염 사례는 18건으로 이 중 6건은 베이징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의지로 해석된 최근 발표와 관련해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무기실험 재개를 시사한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외교적 관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미, 일, 한, 3국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2주 사이에 4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두 정상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워싱턴 시각 오전 8시부터 약 80분간 이뤄졌으며 북한 문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양국의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의 강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에 연합하고 있다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맞서기로 결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신장 지역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포럼으로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쿼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 청정에너지,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에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초청을 환영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양국이 외교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취한 행동을 감안할 때 경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며칠간 미국 정부 내 관련 부처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성명을 주목했다면서 진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런 성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영내 모든 동맹, 파트너, 기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매우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특히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정세가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는 납치 피해자들의 귀환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외교의 잠재적 영역과 공통 목적의 영역에서 가능한 가장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 외교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외부 지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의지로 해석된 최근 발표와 관련해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북한의 이른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재고 검토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BOA의 질의에 가정하는 상황에 들어가진 않겠다며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 대응 방향과 관련해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단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는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합의한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그리고 잠정 중단 활동은 그해 4월의 핵 ICBM 실험 유예 선언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외교에 전념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달 유엔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전했다는 정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과 국제 원조 보건기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국가정보원은 21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미국이 유엔과 협력해 6천만 명분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백신이라며 로마 교황청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백신 제공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국제사회의 원조 전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부터 외부 원조를 정기적으로 빼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석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무기 실험 재개를 시사한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외교적 관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핵 야망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동맹국인 한국이나 영내 위협이 되는 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we don't want to see the North Korean military program continue to be able to pose a threat.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ICBM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마주앉아 앞으로의 길을 논의하자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외교적 관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고 싶다며 외교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핵 야망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advance their nuclear ambitions as well as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ey test so they can learn, so they can improve.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으로 실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사거리와 정확도 측면에서 모든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그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에 있어서 외교가 작동하지 않을 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가정하고 추측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getting into hypotheticals and speculating right now about what ifs is very helpful. We've made our position clear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다만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임무는 한국과의 조약 동맹에 상응하는 안보 공약을 지킬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추가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런 활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ontinue to call on Pyongyang to cease that activity and for
이어 국제 사회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미 부과된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전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 영향력을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시험 재개 시사와 관련해 미국이 선제 사용 금지에 초점을 맞춘 새 핵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중단된 활동 재개를 고려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핵무기를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단일 목적의 핵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군사훈련을 통한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핵무기 정책 수정 반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실패를 거듭한 대화보단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군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무기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변화는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북 정책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20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엉망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소 의원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북한, 이란은 대담해졌고 미국인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워싱턴의 민주당은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짐 뱅크스 하원 의원도 지난 18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나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뱅크스 의원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아래 미국은 북한에서 중동, 중국,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덜 안전하다며 이들 국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있고 세상은 덜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영구 폐쇄했다고 공언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유지 관리 흔적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점검하면서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 are maintaining the site in such a way that you see, you know, trails of the cars.
1, 2차 북핵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며칠 동안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차량 통행과 제설 작업 동향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1년 전 눈 덮인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비롯한 최근 몇 년간 현장 모습과 2019년 이전 촬영된 사진을 비교할 때 유지관리 움직임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새로운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have compared it to pictures a year ago when we had snow there and a few earlier years.
하이논의 연구원은 특정 건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1년 전 겨울철 사진에도 차량이 지나간 자국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마치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떤 면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니터링 이상의 움직임으로 실제로 폐기됐다면 이렇게 지속적인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I kind of feel when I look at these activities there that you know they keep certain buildings in condition. They are there several rows.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끓는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건물 입구에 눈을 치운 흔적이 보이고 지붕에 있던 눈이 녹은 것을 볼 때 상당수 건물이 사용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미국 한국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해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됐다고 주장했고 이어진 6.12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오자 즉각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를 강행하자 사찰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18년 11월 28일 북한이 이미 사용이 불가능해진 핵시설을 폐기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사찰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폐쇄 조치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풍계리 폭발을 선전했던 북한이 이후에도 핵실험장을 계속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 방사성 물질 누출 여부를 계속 모니터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나중에 핵실험 결정을 내릴 때를 대비해 핵시설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are two reasons for that. First reason is certainly that they want to monitor that there's no release.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파괴되지 않은 일부 갱도를 추가 핵실험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재사용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갱도들이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무너진 갱도 입구를 재건하는 대신 새로운 입구를 뚫어 훼손되지 않은 이들 갱도로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y had several tunnels. Some of them are probably badly damaged. So they, but there are some tunnels which are, or parts of tunnels which have not been used at all.
풍계리 만탑산일 땐 4개의 핵실험용 갱도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차에서 6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3, 4번 갱도는 2번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작년과 올해 현장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기존 갱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입구를 만들 것으로 보이며 그런 수순을 밟을 경우 위성에 포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not seen last year or this year any activity that there is a major drilling of the rocks.
결국 2018년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전 세계에 공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눈속임에 불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석인데 하이논의 연구원은 어느 정도 폭파했느냐가 문제라며 당시 갱도 가장 안쪽까지 전체를 폭파한 건 일단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question is certainly how much. I don't think it's a whole tunnel to start with. They didn't go to the very end of the tunnel.
이 때문에 갱도 내부에 여전히 열려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 이곳까지 연결할 새 입구만 뚫으면 되는 것이고 위성이 포착할 수 있는 이 공사는 착공 뒤 적어도 석 달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매우 강력했던 지난번 핵실험 여파로 주변의 바위와 산의 구조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핵실험을 하기 위해선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당장 무언가를 급히 하려는 조짐은 없지만 북한은 꽤 오랫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know and they know as well that this last test, which was this very powerful test, probably have done.
특히 훼손 정도와 중국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이곳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데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잡혀 있어 핵실험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주재한 지난 19일 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4월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의회에서 결정한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1일 국회 정보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가 방치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논엔 연구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가깝고 6차 핵실험으로 크게 훼손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I were them, I would actually look another place because proximity to China got damaged very badly in the big test.
그러면서 새 핵실험장 건설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직후부터 이미 공사에 착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북 협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자 1년 전부터 플루토늄 재처리 시작과 함께 새 핵실험장 착공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They have had all the time since 2019 and they probably saw that the things didn't go exactly the way they wanted.
이어 2020년 어느 시점 북한의 누군가가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물질 추가 생산을 결정했을 것이고 실제로 농축시설 증축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런 결정을 했다면 핵실험장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성 또한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지난해 2월에서 7월 기간 방사화학 실험실과 화력발전소 등 부속 건물이 가동되고 8월 말부터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그 주변 건물에서도 증기가 피어오르고 배수로 방수가 이루어지는 등 재가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변 시설에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 때 이용하는 우라늄 농축공장 증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올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이논엔 연구원은 이런 움직임에 더해 최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새 핵실험장 건설을 고려하는 것은 더욱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달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과 17일에도 발사를 이어가는 등 새해 들어 모두 4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이날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내부까지 폭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인지 의문이라며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파괴하는 것 이상을 했다는 데는 늘 회의론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re's always been this skepticism that they did any more than destroy the entrances. I mean, they claimed.
그러면서 입구만 폭파된 것이라면 몇 주나 몇 달 안에 다시 파헤쳐 핵실험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는 4개의 갱도 중 2개의 갱도는 사용된 적이 없고 거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갱도들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would believe is that they had a couple tunnels that were unused. I wouldn't be surprised if those are largely intact.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사찰과 2012년 미북 간 2구 합의에 관여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해 갱도들을 봉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시 말하지만 갱도 깊숙한 곳까지 폭파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장소가 어디든 북한은 준비해왔던 다른 핵실험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며 그들이 핵실험장을 짓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새 시설을 발견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과거에 무엇을 실험했든 그것이 또 한 번의 지하 핵실험을 과도하게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 철회를 시사하면서 대미 압박을 위해 향후 어떤 도발 카드를 쓸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 공개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미국의 반응을 보며 도발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중지, 즉 모라토리엄을 결정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를 폭파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최근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함으로써 저강도에서 전략도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라며 대미 압박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지들을 놓고 저울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라며 일부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활발한 복구 움직임 등에 우선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뭐 다시 착불 작업하고 아직 갱도 활용 안 한 게 있거든요. 북부 갱도 또 뭐 가림막 설치하고 하면 뭔가 있는 듯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풍계리에서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안 들이고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정찰위성 운영 등을 핵심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지원 한국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ICBM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도발 카드로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동창리에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직후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을 해체했다가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인 2019년 복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박사는 북한의 오랜 개발 기간을 감안하면 한반도 상황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해상도 2m 정도의 정찰위성은 개발을 끝냈을 수 있다며 한국도 5월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명분 삼아 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발사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개발 진전이 있고 실험해야 되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인공위성 하나 있는 게 엄청나게 그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에 앞서 대미 압박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간 단계 도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화성 12형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화성 12형은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해 8월 괌 포위 사격을 위협한 데 이어 9월 또다시 화성 12형을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 해상까지 약 3,700km를 날려보냈습니다.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화성 12가 일본 열도를 넘어서 3천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거의 불안했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이제 IRBM이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 체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성 12 계열이나 이제 IRBM이 나오는데 과거에 썼던 미사일로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도발의 강도를 높인다면 과거에 공언했던 이제 화성 12의 괌 포위 사격을 한답시고 여러 발을 이제 쏜다든지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모습만 공개했던 북극성 계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 미사일을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력시위 차원의 바지선에서의 수중발사는 조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험 발사가 가능한 부분이 기존의 열병식이라든가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보여줬던 북극성 4 시옷, 그다음에 5 시옷형. 이네들은 아마도 신포급 그 지금 계속 개발하는 거 있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도 수중 발사 정도는 뭐 바로 할 수 있을 정도 시험 발사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함께 한국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5대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고체 로켓 모터를 장착한 신형 ICBM을 다가올 열병식에서 공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사전에 저장해 놓을 수 있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신속하고 은밀한 기습 타격이 가능합니다. 연료 주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주입 뒤 장시간 대기도 어려운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위협적인데 북한이 그동안 공개하거나 시험 발사한 ICBM은 모두 액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체 로켓 모터를 지속해서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고체 ICBM 개발을 진행해왔다며 개발 과정이라고 해도 일단 모형이라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치 국면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무력 시위와 담화전 등을 통해 긴장 정세를 조성하고 미국의 반응에 따라 추가 행동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마이클 오헨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도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21일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좀 더 혁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현재 미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두 전문가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임시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님,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를 위협한 건가요?
Yes, I think it is, although I'm not yet sure how seriously to take the threats, but I do think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은 본질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완성도를 높이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ICBM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이 있었던 2017년과 같은 수준의 압박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망이 밝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좀 더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님, 이번 북한의 발표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Oh, absolutely. I think just like Michael said, they're unhappy with being ignored.
물론입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북한은 무시당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죠. 주민들을 잘 먹일 수 없고 소비재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정보가 유입되고 있죠.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분명히 매우 극적인 조치를 취했죠. 따라서 오헨런 선임연구원의 말처럼 현 단계에서 북한을 그저 무시하려는 미국의 추세는 정말 나쁜 실수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님, 북한이 핵과 ICBM 실험을 강행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We have to believe that over almost five years since Kim agreed not to
김정은이 그런 무기 실험을 안 한다고 약속한 뒤 약 5년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탈북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은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설계했고 새로운 중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무기들에 대한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무기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 후 북한은 미국의 현재 행정부가 자유권 박탈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님, 과거에 들었던 것과 비슷한데 북한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건가요?
Well, North Korea knows we're not going to attack them. So when they talk about a hostile attitude or a threatening posture, that's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나 위협적인 태세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세 차례 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당시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했습니다. 매우 엄격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이 취한 것은 군사적인 위협 태세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위협적인 접근인 것이죠. 북한 정권은 미국에 의한 공격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목이 졸리고 있는데 그런 미국 정책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페네서님 연구원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강화 구실로 미국의 대응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sure. I mean, you look at the response that the United States made and the sanctions, the new sanctions.
물론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꼭 필요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관련 기술들은 러시아 회사와 러시아인으로부터 이전됐습니다. 러시아인은 북한인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제재 대상 북한인들에게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그런 기술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보낸 것입니다. 미국은 실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이것을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의 또 다른 구실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김정은은 단지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고 그걸 기대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실험을 한 지 3일 후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무언가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베네소니 연구원님, 북한의 최근 네 차례 시험 발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시험을 위한 포석일까요?
Well, certainly North Korea has been doing everything they can with shorter.
분명히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정확성을 높이고 무기의 기동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조심스럽게 단거리 미사일을 고수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인들은 단거리 미사일은 별일이 아니고 그래도 된다, 추가 제재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헨론 선임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더 중대한 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I think they probably are as one recourse. Preparing is a good word.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라는 건 적절한 단어입니다. 북한이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중대한 무기 실험을 한다면 이는 독이든 성배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팀이 긍정적인 계획을 제안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중간 수준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지만 핵 생산 역량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보다는 감시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더 현실적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합의를 바이든 팀이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꽤 높은 직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차관보급과의 외교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일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혹은 비무장지대 DMZ로 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아니어도 됩니다. 어쩌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보낸 것과 같은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미국은 무기고에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네서니 연구원님, 미국은 정말로 충분한 도구를 갖고 있나요?
Well, the U.S. has tools. We're just not using a lot of the ones we have potentially available.
미국은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잠재적으로 보유한 많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2017년 이후 우리가 부과한 경제 제재는 꽤 심각한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이들 제재를 미국의 제재라고 말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 제재 조건과 함께 당신에게 가해진 제재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제재 해제를 위해 명시된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라고 말이죠. 시험 발사도 하지 않고 핵실험도 생산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소한 무기 생산 중단은 지금쯤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요구해야 할 것들이죠. 우리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말한 것처럼 북한은 핵물질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헨론 선임 연구원님, 그렇다면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We don't really have great military options. We're already in pretty good shape on defense and deterrence.
우리에게는 거대한 군사적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방어력과 억지력을 꽤 갖추고 있습니다. 제재와 함께 사용하기에 실제로 안전하고 그럴듯한 공격 역량은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벌어지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중대한 수준의 잘못된 행동을 벌이지 않는 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변수들 안에서 미국은 다소 갇힌 상태이고 작은 도발들은 그저 작은 대응을 얻는 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헨런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추진한 국가경제발전계획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해 새로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1차 연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년 전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계획이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경제계획 목표로 3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한경남도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산림집 건설, 그리고 시멘트 800만 고지 점령이었습니다. 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는 한편 원자재를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에 뚜렷한 개선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내내 자력갱생 구호를 내걸고 주민들에게 경제계획 완수를 다그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10여 차례 정치국 회의와 전원회의 그리고 강습회를 열고 경제계획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닷새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한 해를 결산했습니다. 전원회의 이후 나온 보도문을 보면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1차 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북한의 목표는 지난해 만 세대 산림집을 시작으로 매년 만 세대씩 지어 5년 만에 5만 세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문에는 산림집 건설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결속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벽과 기둥 같은 골조만 만들었을 뿐 계획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It seems like the projects are never finished.
홍수 피해를 입은 한경남도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산림집 건설도 완성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검덕지구 산림집 건설에 대해 성과적 진척, 원만한 진행이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력과 석탄 공업 분야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계획 수행에서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전력과 석탄 생산 모두 목표를 달성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석탄광에서 이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채굴 장비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것들이 예전에 이제 한참 피크에 올랐을 때 2017년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이게 중국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장비가 조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석탄 생산을 정상화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조했던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도 성과가 없거나 기술적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도문을 보면 북한이 매년 강조했던 탄소한화공업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석유 수입이 힘들어지자 2016년부터 탄소한화공업을 추진했습니다. 탄소한화공업이란 석탄을 활용해 휘발유와 합성섬유, 합성고무, 농약과 비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 매체에서 탄소한화공업이 사라진 것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거나 이를 포기했다는 얘기라고 동영승 급함어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탄소한화화학이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 보도문에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탄소한화화학과 관련해서 목표를 접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한 것은 농업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을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경제개혁 실패와 경제난이 김정은 정권을 상당히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부터 3년째 신년사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해 경제난을 겪는 주민들을 대할 면목이었기 때문이라고 동영승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신년사를 내지 않기 시작을 한 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거든요. 하노이 회담 자체를 사실상 실패에 돌아간 게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책을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북한은 1월 16일을 기해 북중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화물 열차는 신유주에서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해 준비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싣고 17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은 그 뒤로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이 화물 열차 운행 재개 첫 한 달간 500량가량의 화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화물열차 운행이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과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북한의 최대 명절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김정일 생일 80주년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기념일을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일에 주민들에게 뭔가 큰 선물을 해오던 북한으로서는 과거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생필품 조달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중 화물 열차가 재개된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북한의 수출이 재개돼야 하는데 아직 그럴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은 3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북중 무역액인 27억 8천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88.6%가량 감소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를 살리려면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재가 풀려야 수출이 되고 그 돈으로 원자재와 기계 그리고 부품을 수입해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야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제재도 풀고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He does want to eventually get to engage the U.S. because that is the key.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언제 어떻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08년 1월 24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보이스카우트가 출범합니다. 영국의 기병대 장교였던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 군인들의 정신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소년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협동심, 지도력을 키워줘야겠다고 결심하고 20여 명의 소년들에게 훈련을 실시한 게 보이스카우트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시민 정신을 심어주고 야외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걸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가 생긴 지 2년 뒤 보이스카우트를 만든 로버트 베이든 파월경이 소녀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진 후 2년 뒤 미국에서도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집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시카고의 출판업자였던 윌리엄 보이스가 영국을 방문해 한 보이스카우트 대원을 만난 게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이스가 영국을 방문한 게 1909년,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진 다음 해입니다. 윌리엄 보이스는 길이 낯선 영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소년의 도움으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가 고마움의 사례를 주려고 했지만 이 소년은 사양을 하며 자신은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 정중하며 예의 바른 소년의 모습에 감명받은 보이스가 영국 본부를 찾아가 보이스카우트의 정신과 취지를 듣고 미국에 와서 만든 게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시작입니다. 1848년 1월 24일 샌프란시스코 동쪽의 아메리칸강에서 뉴저지 출신의 목수 제임스 마셜이 강에서 사금을 발견합니다. 황금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이내 확산돼 미국의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남녀노소를 비롯한 약 30만 명의 인구가 캘리포니아에 유입되고 골드러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들은 배 또는 마차로 대륙을 횡단했지만 여행 도중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기의 채굴자들은 선광냄비와 같이 단순한 기술로 강바닥에 사금을 찾았고 후에는 금 탄광을 위한 보다 세련된 기술이 개발돼 적용됐습니다. 금 채굴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개인 채굴자보다 회사 조직의 큰 규모의 광산 개발 비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1840년대 미 달러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이 발견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금을 캐러 왔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